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과 결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가볍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잘 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 그렇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참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갈등,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런 불화 또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 대한 또 상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혼과 가정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이혼을 가볍게 여긴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경건하다고 하는 오늘 이 당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시대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는 내가 바르게 믿고 믿음을 지키고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우리의 환경 거기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도 자기 자타공인하기에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런 세상의 기준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이것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냐고 이렇게 아마 여길 만한 질문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당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요단강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은 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도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려고 자기 남편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이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생일날에 그 딸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신하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도록, 목을 베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행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헤롯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오늘 사람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이런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하나님 앞에 보수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혼이라는 이것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서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그 중에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에서는 어떤 그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근데 만약 그 후에 뭔가 큰, 도무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 싶은 큰 수치가 되는 일, 그것을 발견하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게 하고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 사이에서도 앞에 1절 말씀이 동일하게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만약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성적인 그 부도덕함을 말한다, 간음죄를 말한다, 도무지 이 여자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을 그러한 심각한 죄가 있을 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를 크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꼬투리 잡아서 도무지 여자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그냥 이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내 형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각자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논쟁을 삼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종교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논쟁이 되는 이 이슈를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이혼의 근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도 그냥 예수님이 많은 의견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많은 의견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그냥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면,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성경 말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각자 내가 편한 대로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입니다. 이런 가운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 예수님이 아시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앞에 본 이 신명기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완악함으로 죄를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이들의 대답 안에 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앞에서 본 그 구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른 앞에 그 여자의 그 사람의 다른 수치가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요약해서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 한 가지 결국은 결론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가정을 함께 이루기 어려운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명령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아전인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끌어와서 다 이것이 내 물도 아닌데 나만의 물이 아닌데 나에게 끌어와서는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냥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의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오늘 결혼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유리하게 다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는 거 괜찮다. 당신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나에게는 화를 낸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그렇게 서로 나를 주장합니다. 아니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저게 문제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겁니다. 물론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물론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상대를 공격하는 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생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 그냥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 앞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완악하다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심에도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더 큰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야 맙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서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 놓아서 그 여자가 다른 자기의 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할 것을 알고는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이혼을 장려하거나 결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말씀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나의 죄의 본성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은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는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원본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는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편리와 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화할 수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이 가정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 결혼의 원본, 오리지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첫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아, 내가 언제 결혼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왜 결혼하고, 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혼과 가정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야 말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원하니까 결혼하고 내가 원하니까 이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편리, 내가 좋아서 시작이 될 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여기면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결혼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서로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단지 서로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양쪽 이 집안 사이에 사회적인 계약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오늘 말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의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갈 때 순적하게 결혼을 인도해 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내 기준,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 몇 가지 조건이 맞아서 결혼을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은 맞지 않는 조건이 있으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다르게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의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도 주님이 다 사용하셔서 나는 몰랐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 내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면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나의 배우자를 가까이서 살다가 보면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배우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해 보이지만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주름살, 잡티, 온갖 모르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겨서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을 때 그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아, 나에게는 상급이 크겠구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까먹을 건 없고 상급받을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배우자를 이제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결혼식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특별히 남편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아내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계약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언제 어려워집니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관계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 사랑하기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셋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는 가정의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온전히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청년 남녀가 부모의 권위 안에서 훈련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 부모도 아니고 먼저 부부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걸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림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 본 그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 밖을 나서면 아버지는 정말 앞에 한 100m 앞에 가시고 어머니는 100m 뒤에 떨어져서 멀찍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둘 사이에서 달려가서 그 걸어가시는 아버지 옆에 갔다가 또 저 뒤에 천천히 걸어오는 또 어머니에게 달려갔다가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날이 아니라 교회 갈 때였습니다. 문 밖을 나서서 교회 예배에 가는데 서로 남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섭섭해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집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부모님이 서로 살갑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느낄 때 제가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 같다는 겁니다. 남인 것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 안에 부부관계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러기 아빠 그런 것이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유학을 보내서 아내와 떨어집니다.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몇 달간 뭐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물론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만약 부부가 서로를 희생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그 중에 좋은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부모님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아도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가 심령이 강해져서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그 자녀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면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계속 아빠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에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아빠가 항상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혼내고 엄마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아빠에 대해서 그 분노를 가진 자녀들, 그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권위자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노가 나고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그 상사나 권위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관계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남아있어서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어디든 윗사람들과 상사와 권위자들과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세상에 다른 것을 잘해주는 것보다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정에 있는 이 문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와 말씀을 거스르고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잘잘못을 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내가 먼저 가장 큰 고통,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밖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확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버린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그 배우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음행의 연고 외에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우자의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그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그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관계일 때 그때에도 무조건 이혼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정상적으로 부부로서 삶을 이룰 수 없는 정말 예외적인 너무 폭력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성경은 이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피치 못한 사정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많은 유혹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인됨,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결혼이기 때문에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신 결혼으로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한 부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결혼과 가정을 내가 선택했다고 여기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 바라보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자녀도 내 뜻대로 휘두르지 않고 자녀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런 우리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이혼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결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상처 아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에게 어떤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회복할 수 있는 관계라면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와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